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학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학개 말씀을 우리가 좀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학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황 파악이라고도 합니다. 학개는 이 학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의 재건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가 한 대략 한 20년 정도 조금 안 되게 중단됩니다. 성전 재건이 계속 잘안 되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아직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6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성전 재건이라는 그들의 삶에서 1순위라는 목표를 잠시 뒤로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땅을 다시 경작하기 시작하고, 소소하지만 작은 무역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으지 못했던 자신들의 재산도 모으게 되고, 삶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됩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만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재건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너희 집을 꾸미는데 급급하구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판벽한 집이 쓰인 뉘앙스를 보면요, 당시에는 판벽한 집은 좀 고급스러운 집을 의미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흙벽으로 된 집에 살았습니다. 좀더 하자면 이제 거친 흙벽을 다듬어서 매끈하게 만드는 정도의 집에 살았는데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거는 그 안에 긴 널빤지를 덧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집들은 보통 왕이 사는 왕궁이나 아니면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벽한 집에 산다는 것은 살만한 여유가 넘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시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완벽한 집에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재건 안 하고 너희는 좋은 집에 사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삶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삶이 얼마나 허무함으로 끝날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그 삶의 결말, 그 허무함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결과는 항상 모자랍니다.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돈을 버는데 자꾸만 새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만족할 만한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공간에 내가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만족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는 어떻게 해도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불어버렸다라는 단어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짧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허무함으로 치닫는 너희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불어버리겠다. 너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의 집은 내버려 두고 내 집만 세우는 삶이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지만 결국 구멍난 전대에 넣는 일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기도는 늘 나중에, 말씀은 언젠가 읽겠습니다. 혹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섬김은 조금만 정리가 되면이라는 말 뒤에 항상 밀려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내 일과 내 집과 내 계획은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니? 라는 이 물음과 같습니다. 그 물음 앞에 네, 저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을 이끌어오신 저의 하나님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에 붙어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올라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나무를 베어야 하고요. 또 나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삶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들이고 마음을 두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내 삶의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해서 이 말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는 백성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산에 올라가는 작은 수고이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떼어드리고, 그리고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가 어쩌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가지고 오고 내 삶의 한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부분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또한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힘이 없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용기가 없고 그럴 만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식어있는 우리 안에 다시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마음이 안 따라주고 삶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없는 수고가 구멍난 전대에 넣는 일이 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구체적인 대안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건축하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선순위, 구조조정, 시간과 에너지와 우선순위의 재배열을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음 말씀 위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삶부터 제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식어서 혹은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소홀히 하고 힘들어했다면 주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가져오신 개인의 제목들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